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승리로 끝난 러시아 대선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선거였다고 비판했습니다. EU 27개 회원국들은 18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후보들이 모두 배제된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진정한 선택을 거부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진행된 투표와 결과 모두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러시아 대선은 억압과 협박에 기반한 것이었다면서 진정한 반대파가 분쇄되고 국제감시자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치러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성명에서 이번 선거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대한 새로운 위반이라며 러시아가 조지아와 몰도바 내 일부 분리주의 세력 지역에 투표소를 설치한 점도 비판했습니다. 독일 정부 대변인도 러시아를 독재국가로 지칭하면서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던 이번 대선을 통한 푸틴 대통령의 재선을 올라프 숄츠 총리는 축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선거 결과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인민들의 지지의 완전한 표현이라며 축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대선에서 87%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30년 장기 집권을 확정지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18일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러한 발사는 최근 몇 년간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같은 발사는 주변국들의 위협을 가하고 영내 안보를 훼손한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이날 일본 의회에서 일본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일련의 행동들은 우리나라와 영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 18일 오전 8시를 전후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약 33일 만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또 가자지구 북부의 주요 의료시설인 알시파 병원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대니얼 하가리 대변인은 17일 성명에서 하마스의 고위 테러리스트들이 알시파 병원 내에서 재편성을 거쳐 병원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지휘에 사용하고 있어 알시파 병원의 제한된 구역에서 정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전쟁은 가자지구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마스와 맞서는 것이라며 민간인 피해 방지와 병원의 주요 기능 수행에 주의를 기울이며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연락 담당 책임자와 가자지구 보건국 국장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알시파 병원 내 하마스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들과 협력하는데 며칠에 걸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가자지구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알시파 병원 중 한동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대표의 최근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17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슈머 대표의 말이 완전히 부적절하다면서 자매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지도부를 교체하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슈머 대표는 지난 14일 의회 발언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평화의 걸림돌로 규정했습니다. 세계뉴스 허무호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화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7시 44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재개를 규탄했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전적 대체로 흐립니다.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영하 4도, 최고기온 영하 2도에서 1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33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겁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7시 44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 킬로미터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고 미국과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북한 서쪽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3발 모두 최고 고도 약 50km로 북동쪽으로 약 350km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합참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도발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1월 14일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64일 만이고 올 들어 두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소 3발 이상이고 함경북도 길쭉은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이나 북한판 에이테큼스인 KN-24 또는 초대형 방사포 KN-25 중 하나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일본 측 분석대로 북한 미사일이 최고 고도 50km로 날았다면 탄도미사일과 비행 특성이 유사한 KN-25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양 박사는 또 비행거리를 고려할 때 한국 측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도발이라며 14일 종료된 미한연합연습 프리덤 실드에 대한 대응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평양에서 한국의 육군, 해군, 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330km이고 전북 군산의 주한 미 제8 전투 비행단이나 청주, 서산 공군기지도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양욱 박사입니다.
전반적으로 계룡대, 그 다음에 우리 공군의 주요한 항공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나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북한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프리덤 실드 연습 기간을 포함해 한 달 넘게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프리덤 실드 기간 중인 지난 6일 최전방 감시초소 점령과 일반 전초 돌파를 상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병력 실제 기동훈련, 7일엔 자주포와 방사포 포격훈련, 그리고 13일엔 신형 탱크들을 동원한 전차부대 대항훈련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이어 프리덤 실드 종료 이튿날인 15일엔 딸 주애를 데리고 한국의 공수부대에 해당하는 항공육전병부대 훈련을 지도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김 위원장이 이런 일련의 행보와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한국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중요 정치 행사를 배려해 도발을 자제했다가 행사가 마무리된 직후 도발을 재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정치 군사적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는 대통령 선거를 치러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오선이 확정됐습니다. 중국도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주요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즉 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긴장 조성보다는 일단 약간 유보적으로 태도를 취했던 것을 러시아 대선이 이제 종료됨에 따라서 다시 대응을 재개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선 북한이 18일 서울에서 열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의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낳고 있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훈련이 종료되자마자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앞으로 한반도의 긴장의 주도권을 우리가 놓지 않겠다. 그런 의도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중거리, 장거리로 이어질 수 있죠.
북한은 오는 4월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4월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기념일 등 북한의 대형 기념일과 명절이 집중돼 있습니다. 반면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학부 김진무 교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이 이번 프리덤실드 연습이 실기동 훈련 횟수를 크게 늘리는 등 강도를 높인 것과 비교하면 약한 대응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한국 국회의원 총선 등을 감안해 도발 수위를 높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위기 조성이 윤석열 정부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죠. 윤석열 정부가 잘 되는 것보다는 못 되는 게 자기들이 낫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한에서의 어떤 남남 갈등이나 이런 그 평화 분위기 조성에 좀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고 봐요.
합참은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재개를 규탄하고 이런 도발이 미한일 공조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입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오찬 회담을 갖고 북핵과 북한 문제, 지역과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전략적인 논의를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두 장관의 이날 회담은 지난달 28일 조 장관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워싱턴 DC에서 열린 회담 이후 19일 만입니다. 회담에선 특히 세계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18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를 발사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 도발은 미한일과 국제사회 대북공조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고, 블링컨 장관은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우산을 보유했다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데 대한 견제 의미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정제유 해상 환적 등 핵과 미사일 개발에 활용되는 불법 자금줄 차단을 위한 협력도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서해에서 북한이 어떤 일방적 변경 시도를 하는 데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을 무시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이른바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시키는 통일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며 우크라이나와 중동, 남중국해, 타이완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한 외교장관 오차 회담에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개월 만에 다시 방한한 블링컨 국무장관을 환영하며 미한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욱 강력하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제에 걸맞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은 항상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확장 억제를 지속 강화하면서 양국 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밝혔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식 발언에서 권위적, 억압적 정권이 민주주의와 인권 훼손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기술이 민주 가치와 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vitalizing democracy will also require us to shape a technological future that's inclusive, that's rights respecting, directed at driving progress in people's lives.
블링컨 장관은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면 포용적이고 권리를 존중하며 사람들의 삶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술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전된 디지털 기술이 중국 등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잘못 사용될 경우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출범한 것은 민주주의 거버넌스가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인식 때문이라면서 강력한 정치적 개방 물결이 냉전 종식 이후 전 세계에 이뤘지만 지난 20년간 민주주의는 후퇴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 부상을 견제하고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처음 개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개최된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도 강조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3월 17일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이번 발사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이러한 발사들은 최근 몇 년간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발사는 북한의 이웃 국가들의 위협을 가하고 영내 안보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 18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약 33일 만이며 탄도미사일을 기준으론 지난 1월 14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자 약 두 달 만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유엔 인권 담당 대사가 북한의 인권 침해와 불법적인 무기 개발이 직결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 북한 주민과 탈북민들의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셸 테일러 유엔 인권이사회 담당 대사는 15일 20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공동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부대 행사에 참석해 점점 더 악화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테일러 대사는 이날 행사에서 탈북민들의 증언을 청취한 뒤 10년 전 2014년 COI 보고서에 기록된 잔혹행위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며 잔혹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어떤 면에선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유린은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고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 국내외 강제노동과 노동 착취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erious and systemic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are inextricably linked with
테일러 대사는 또 북한의 억압적인 정치 풍토로 인해 북한 정부는 무기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경제난과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표현의 자유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를 향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모든 인권침해와 학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하며 유엔 인권 전문가들과 협력할 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이 각자의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테일러 대사는 그러면서 세계 인권 선언 75주년을 맞아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거부당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옹호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To the North Korean people who are suffering wherever you are, I want to tell you that we do.
테일러 대사는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잊히지 않았으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한 옹호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유엔인권이사회 부대행사는 전 세계 100개국 500여 개 단체를 대표하는 20개 시민사회단체가 13개 정부의 공동 후원으로 개최했습니다. 캐나다의 패트리샤 맥콜라 제네바 주재 부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하는 탈북민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y bear witness to the atrociti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at continue.
맥콜라 부대사는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오늘날까지도 계속 수그러들지 않는 잔혹행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증언한다면서 북한에 있는 친척, 친구, 기타 소식통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활동과 광범위한 시민사회 활동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는 북한에서 점점 더 강화된 통제로 인해 주민들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것을 목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어선을 타고 서해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일가족 중 한 명인 김모 씨는 이날 증언을 통해 코로나 기간 악화한 북한 실태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한 이유는 코로나 기간 동안 북한의 상황이 더 심각해졌고 통제와 착취를 겪으며 여기는 나와 내 가족이 있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코로나 기간 당국의 이동과 장사 통제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으며 생계가 힘들어지자 강력 범죄가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파로 자신이 살던 지역은 2020년부터 공개 처형 수가 많아졌으며 최근 3년간 거의 한 달에 한 번 사형수의 수도 많아져 어떤 때는 한 번에 9명에서 11명씩 총살할 때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제정 등으로 주민들의 공포가 더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이런 이유로 가족과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가자고 결심했다며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며 언젠가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날이 오도록 국제사회에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 여성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는 동생이 중국에서 25년간 살았고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가족을 분리시킬 수 있냐면서 탈북민은 범죄자가 아니며 북한에서 태어난 게 유일한 죄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세계 인권 선언은 모든 인간은 생명권, 안정권, 자유권 등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유일한 소망은 동생과 중국 내 모든 탈북 난민을 구출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과 탈북민들을 구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 그 공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유엔 안보리가 6년 만에 개최한 북한인권 공식회의에서 증언했던 탈북 청년 김일혁 씨는 10년 후에도 이 자리에서 북한 정권이 계속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며 국제사회에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국제사회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란 분명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제네바 주재 중국 외교관은 이날 발언권을 통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입국자이기 때문에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원칙 대상이 아니란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Persons from DPRK who come to China illegally for economic reasons are illegal migrants, not refugees.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불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북한 출신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자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선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 중국 외교관은 또 고문방지 협약 이행 의무와 관련해서도 현재 북한에서 고문 문화 또는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이뤄진다는 증거가 없다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의 적용을 위한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난민기구와 유엔 인권기구는 모두 탈북민은 북한에서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강제송환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부대 행사를 개최한 휴먼라이츠워치와 한보이스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할 새 북한인권결의안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포괄적 갱신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행사를 주도한 시언정 한보이스 대표는 VOA에 CY 보고서 발간 10년이 지났고 팬데믹 기간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더 악화했다는 보고서가 있는 만큼 포괄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걸입니다.
네,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본국 송환 시한이 약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 동남아 국가에선 북한 종업원을 고용한 북한 식당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북한 식당은 하루만 100명이 넘는 한국인 단체 손님을 받으며 성업 중인데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 시내의 한 고층 건물 1층에 들어서자 벽면 곳곳에 붙은 한글 상호명이 눈에 들어옵니다. 식당의 이름은 백두 한나관. 식당 이름 위에는 파란색 한반도 지도와 함께 백두에서 한나까지, 즉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라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이곳은 북한 종업원이 직접 손님을 맞이하는 북한 식당입니다. 평양 말투를 구사하는 식당 종업원은 요리사를 비롯한 자신들이 평양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평양 분들이 만드는 거죠, 그래도.
메뉴판에는 감자전이나 옥수수전과 같은 전체 요리가 약 10만 깁, 미화 약 $5, 그리고 김치만두국이나 고사리 볶음과 같은 메인 요리가 약 30만 깁, 약 $15로 안내돼 있습니다. 현지 물가에 비해선 다소 비싼 편입니다. 식당 종업원은 추가로 주류까지 권합니다. 일요일 저녁인 이날 백두 한나관에는 약 160명의 손님이 자리했습니다. 대부분 라오스 관광에 나선 한국인들입니다. 현지 주민 대신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한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 단위로 동그란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들은 대동강 맥주는 물론 개성 고려 인삼술과 같은 고가의 술을 북한 요리와 함께 곁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저녁 7시가 되자 방금 전까지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던 북한 종업원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어 반갑습니다와 아리랑과 같은 한국인의 귀에 익숙한 노래와 더불어 팝송 그리고 달려가자 미래로와 같은 북한 선전가도 나옵니다. 일부 한국 관광객은 흥에 겨워 무대 앞까지 나가 춤을 춥니다. 식사 후 전달된 계산서에는 미국 달러가 적혀 있습니다. 메뉴판에는 현지 화폐로 가격이 안내됐지만 정작 최종 계산서는 미국 달러로 환산돼 있는 것입니다. 북한 국경문이 열린 현 시점,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종업원은 대답을 피합니다.
아니 이제 아니 거기 국경문이 열려가지고 돌아가신다고.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에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당시를 기준으로 2년 뒤인 2019년 12월까지 각국이 자국에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그 시한을 4년이나 넘긴 현재까지 북한 종업원이 버젓이 활동하는 이 식당은 사실상 대북제재 위반 현장인 것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도 라오스에서 북한 식당 4곳이 운영 중이라며 관련 내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라오스 정부는 식당 4곳 중 2곳의 소유와 운영권이 라오스 국적자에게 넘어갔고 이에 따라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전문가 패널은 라오스 정부가 정작 북한 식당 종업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당의 소유나 운영권을 현지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재 회피 전략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외교 소식통은 BOE에 라오스 정부는 자국 내 북한 노동자가 아예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뷰이는 라오스 정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5일 라오스에서 북한 식당이 운영되고 북한 노동자가 활동하는 것과 관련한 뷰이의 논평 요청에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은 해당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제재는 영내와 국제 평화,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자국에서 수입을 얻는 북한 국적자를 송환할 의무가 있다며 이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제재 회피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국무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북한 식당 운영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비단 라오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외교 소식 동은 라오스의 이웃나라인 베트남에서도 여전히 북한 식당이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선 하노이의 북한 식당인 고려식당의 영업 장면이 담긴 영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앞서 VOA는 외교 소식통을 통해 북한이 수도인 베이징을 비롯해 상하이, 다렌, 단둥, 선양, 훈춘, 툼원 등 중국 내 주요 도시 10여 곳에서 운영 중인 수십 개의 식당 목록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영업 중인 북한 식당의 실체가 이처럼 한꺼번에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류펑유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11일 VOA에 구체적인 상황은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중국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결의는 제재뿐 아니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중국은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결의가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추진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 채 선별적이고 제재에만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을 취하는데 반대한다고 류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19일 북송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들은 북한으로 송환되면 고문이나 처형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오는 19일 북한으로의 송환을 거부하고 러시아에 합법적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북한 국적자 3명이 추방 및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린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4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 국적자 KJ와 CC는 지난 2020년 러시아 영해에서 불법적으로 고기잡이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9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유학 중이던 또 다른 북한 국적자 SK는 1년 동안의 학업 후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는 그 후 구금에 관한 기록 없이 구금됐다고 주장했다고 유럽인권재판소는 밝혔습니다. 특히 SK는 납치돼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러시아에서 북한 관리에게 넘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에 따르면 이들 3명은 모두 유효한 신분증 없이 난민 지위나 임시 망명 또는 신원 확인 절차를 신청해 러시아에서 합법적 지위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이들에 대해 추방 및 행정적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고 이들은 추방 때까지 구금된 상태라고 유럽인권재판소는 설명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앞서 지난 2020년 각각 잠정 조치를 적용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인들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러시아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재판소는 또 신청인들의 익명을 보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들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이나 처형에 직면할 것이며 이런 우려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협약은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난민을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또한 어떤 당사국도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조약의 근거에 1959년 설립된 국제법원입니다. 지난 1998년 유럽인권조약을 비준한 러시아는 이 재판소의 판결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불법 조업 혐의로 구금됐던 북한 선원이나 북한 유학생 가운데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 2017년 러시아에서 강제북송 위기에 있던 최명복 씨에 대해 강제송환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치코 정부가 북한이 자체 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체코 외무부 대변인은 15일 푸틴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NPT에 따르면 핵무기 보유국은 5개국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국가로 인정받을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코는 다른 모든 책임 있는 NPT 당사국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러시아의 러시아원 방송 리아노브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체적인 핵우산을 보유했고 러시아의 핵과 관련해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강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러시아의 잔혹한 침공 전쟁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데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크게 우려해야 할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14일 푸틴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한국이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관련해 미한동맹을 재확인하는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북러 관계가 심화하는 가운데 열리는 회의라고 주목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조윌슨 의원과 마이크 켈리, 민주당의 아미베레 의원과 제리 코널리 의원 등이 15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이 개최하는 제3회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특히 한국은 북한의 불안정한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회의를 주최한다며 북한의 이런 행동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및 그 밖의 지역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 심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거듭 표명한다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러시아와 북한 협력 제재 법안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물자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장관과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널리 의원과 윌슨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북러 협력 제재 법안은 현재 하원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한국계인 공화당의 미셸 스틸 의원과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링랜드 의원 등 총 13명이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북러 관계 심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인 핵협의 그룹 창설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중요한 약속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철통 같은 미한동맹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29일 채택된 민주주의를 위한 제3차 정상회의에 관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공동성명에서 강조된 민주주의 강화에 대한 두 대통령의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오늘 18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본회의와 장관급 회의, 워크숍 등이 열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정상회의 본회의는 20일 화상 형식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북핵 6자 회담에 관여한 스티븐 헤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과거와 같은 방식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혼란스러운 국제정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스티븐 헤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국제질서가 혼돈을 겪는 동안 북한이 한국을 향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헤들리 전 보좌관은 14일 미국 외교협회가 주최한 전 국가안보보좌관들과의 대담 행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은 민주주의와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사람들은 이 같은 혼돈 속에 자신의 이익 증진을 위해 상황을 이용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at in this situation, as Gandhi described, in this chaos, Kim Jong-un and North Korea will decide maybe it's the time protected by his missile program.
헤들리 전 보좌관은 현재의 혼돈 속에 김정은과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 및 핵무기에 의해 보호받는 지금이 과거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 했던 것처럼 도서 지역을 포격하거나 한국 선박 몇 척을 어뢰로 침몰시켜도 괜찮다는 결정을 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헤들리 전 보좌관은 또한 북한이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반통일을 선언하며 군사적 위협을 높이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가야 하는 방향과 관련한 질문엔 대북 억제와 방어를 강조했습니다.
We've tried under multiple administrations over four decades to diplomatically get the North Koreans give up their nuclear program. All of those we got.
헤들리 전 부장관은 우리는 지난 40여 년 동안 여러 행정부에 거쳐 외교적으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상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두 개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북한은 모두 이를 파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헤들리 전 부장관은 우리는 그 열망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의 전략은 억제와 방어라는 점을 강조하고 억제와 방어, 예방, 보호는 김정은이 이 같은 무기 보유로부터 영내 동맹국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헤들리 전 보좌관은 북핵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관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대담에 참여한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산 무기로 재장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도 역임한 라이스 전 보좌관은 지금 중요한 것은 푸틴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흑해함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등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도 일한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금은 휴전 협상을 할 때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울 수 있게 지원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추가 지원이 지연되는 상황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타이완을 무력 통일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믹서 업체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세탁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자금을 세탁하는 북한의 수법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 업체인 엘립틱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이 13일부터 가상화폐 믹서 업체인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2,300만 달러어치의 자금을 세탁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엘립틱은 지난해 11월 가상화폐 거래소 HTX와 HTX의 크로스체인 브릿지인 해커 브릿지에서 도난당한 1억 1,25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가 이더리움이 이더로 교환돼 휴면 상태에 있다가 13일부터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전송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립틱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가상화폐 도난 사건과 관련해 해킹의 여러 특징과 이후 자금 이동을 근거로 라자루스 그룹의 소행이라고 추정했었습니다. 라자루스 그룹은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해킹 조직으로 지난 2019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엘립틱은 일반적인 가상화폐 세탁 패턴에 따라 탈취된 토큰은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즉시 이더로 교환돼 이달 초까지 휴면 상태에 있다가 13일부터 60건 이상의 거래를 통해 이 가운데 2,300만 달러 이상의 이더가 토네이도 캐시로 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토네이도 캐시는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알아볼 수 없도록 난독화하는 일명 믹서 업체입니다. 믹서는 가상화폐를 쪼개고 섞어서 재분배하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의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유엔 대북 제재를 받는 북한은 해커들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탈취하고 믹서 업체를 통해 해킹 자금을 세탁해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 자금과 정권 유지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22년 8월 토네이도 캐시가 라자루스 그룹이 불법적인 해킹 범죄로 탈취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에 의거해 제재했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를 통한 자금 세탁이 막히자 라자루스 그룹은 대신 다른 믹서 업체인 신바트를 통해 자금 세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말 미국 재무부는 신바트가 라자루스 그룹의 주요 자금 세탁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별 지정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당시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 해킹 사건의 탈취 자금 수백만 달러가 신바트를 통해 처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엘립틱은 신바트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라자루스 그룹이 대규모 자금 세탁과 거래 추적을 모호하게 하는 수단으로 토네이도 캐시를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엘립틱은 토네이도 캐시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 믹서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신바트와 같은 중앙화된 믹서와 같은 방식으로 폐쇄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이 같은 사이버 범죄를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은 지난 11일 공개한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특히 가상화폐 절도와 같은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 공격을 계속하고 훔친 가상화폐를 세탁하고 현금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추가 자금을 벌기 위해 해외 정보기술 인력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북한 전적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부터 평안도, 황해도, 오전부터 함남, 낮부터는 함북, 비나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영하 4도, 최고기온 영하 2도에서 1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닷물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 0.5에서 3m로 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는 가운데 최저 2도에서 최고 10도, 안주 흐린 가운데 0도에서 8도, 남포 흐리고 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2도에서 9도, 신의주 흐린 가운데 1도에서 8도, 강계에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에서 최고 5도, 중간 구름 많은 가운데 영하 5도에서 5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입니다. 해주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구름 많습니다. 3도에서 12도, 개성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2도에서 13도, 함흥 흐리고 가끔 비나 눈이 내리는 가운데 영하 1도에서 9도, 심포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1도에서 8도, 장지인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눈 소식 있습니다. 영하 8도에서 영하 1도, 해산 흐리고 오후에는 가끔 눈이 내립니다. 영하 7도에서 1도, 원산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내리고 3도에서 9도, 장전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비나 눈이 내립니다. 4도에서 18도, 평강 역시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립니다. 영하 2도에서 8도, 청진 흐린 가운데 2도에서 5도, 선봉 흐리고 영하 4도에서 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3전 흐리고 오후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3도 에서 최고 영하 2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고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오전에는 1에서 2m, 오후에는 1.5에서 4m로 올겠습니다. 서해 흐린 가운데 앞바다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오전에 0.5에서 1m, 오후에 1에서 3m로 올겠습니다. 3월 19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토양은 우리가 직면한 많은 절박한 국가 안보 문제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Without good soil, crops fail, prices rise, people go hungry.
블링컨 국무장관은 좋은 토양이 없으면 농사가 안 돼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은 굶주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양이 침식되고 가뭄과 홍수, 또한 기후로 인한 극심한 날씨의 영향도 악화돼 농작물 수확량이 더욱 줄고 그 결과 식량은 더욱 부족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7억 명의 사람들이 내일 먹을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이 식량 위기를 해결하고 그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라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Going back to January 2021, the U.S. government has devoted $17.5 billion to provide vital sustenance.
블링컨 장관은 2021년 1월 미국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175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식량계획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지원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또 더 좋고 강인하며 더 회복력 있는 농업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농업혁신 미션 기후 프로젝트를 통해 작물을 되살리고 토양의 탄소를 포집하기 위한 노력에 170억 달러를 마련했습니다. 미국은 아프리카연합과 식량농업기구와 함께 적응형 작물과 토양을 위한 비전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는 미 국제개발처의 식량 지원 프로그램인 Feed the Future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This is our comprehensive response in the U.S. government to food insecurity around the world, and the approach that we have is two-pronged.
블링컨 장관은 이것은 전 세계의 식량 불안정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포괄적인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접근 방식은 두 갈래, 두 가지로 요약된다며 먼저 우리는 땅 위에 투자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해 영양가가 많고 회복력이 강한 아프리카 토착 작물들을 찾아내 이 품종을 개량해 세계에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땅 아래에도 투자해서 지도를 만들고 보존하며 건강한 토양을 만든다면 우리는 미래를 위한 농업 기반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구상에 사는 우리 모두가 먹고 살게끔 경작법을 알아내는 것보다 인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지속 가능한 내일을 건설하면서 오늘날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것을 제공할 기회를 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까지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비오이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악용돼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기조연설에서 세계 각국에서 중요한 선거가 예정돼 있는 올해 우리의 적들이 허위 정보를 통해 불안정을 부추기며 민주주의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허위 정보를 이용하는 사례를 지목하며 우리는 적들의 정보 조작에 맞서기 위한 틀에 동맹국들을 결집시키고 있으며 복원력 있는 정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장관급 회의 개회사를 통해서는 권위적, 억압적 정권이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를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기술이 민주 가치와 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냉전 이후 지난 20년간 민주주의는 후퇴했으며 많은 곳에서 자유가 약화되고 선거권이 공격받았으며 부정부패가 희망을 갉아먹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주도로 민주주의 진영의 결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처음 열렸고 이번 회의는 한국이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단독 주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승리로 끝난 러시아 대선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선거였다고 비판했습니다. EU 27개 회원국들은 18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후보들이 모두 배제된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진정한 선택을 거부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진행된 투표와 결과 모두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러시아 대선은 억압과 협박에 기반한 것이었다면서 진정한 반대파가 분쇄되고 국제 감시자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치러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성명에서 이번 선거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대한 새로운 위반이라며 러시아가 조지아와 몰도바 내 일부 분리주의 세력 지역에 투표소를 설치한 점도 비판했습니다. 독일 정부 대변인도 러시아를 독재국가로 지칭하면서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던 이번 대선을 통한 푸틴 대통령의 재선을 올라프 숄츠 총리는 축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번 선거 결과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인민들의 지지의 완전한 표현이라며 축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대선에서 87%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30년 장기 집권을 확정지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곳곳에 러시아의 대규모 드론 공습이 가해졌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들 관리들은 18일 새벽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히흐, 키로보흐라드 등 9개 지역에 러시아군의 드론 공습이 이어졌다며 22기 중 17기가 우크라이나군 방공체계에 의해 격추됐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또 밤사이 동부 하르키우 등 우크라이나의 여러 목표물들을 향해 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에서 요격되지 못한 미사일과 드론에 의한 우크라이나 내 피해 상황 등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대통령 선거 마지막 날이었던 17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 내에 드론 공격과 포격 등을 가해 최소 2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밤사이 모스크바 지역에서 요격한 드론 4기를 포함해 총 35기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또 가자지구 북부의 주요 의료시설인 알시파 병원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대니얼 하가리 대변인은 17일 성명에서 하마스의 고위 테러리스트들이 알시파 병원 내에서 재편성을 거쳐 병원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지휘에 사용하고 있어 알시파 병원의 제한된 구역에서 정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전쟁은 가자지구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마스와 맞서는 것이라며 민간인 피해 방지와 병원의 주요 기능 수행에 주의를 기울이며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연락 담당 책임자와 가자지구 보건부 국장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알시파 병원 내 하마스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들과 협력하는 데 며칠에 걸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자지구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알시파 병원 중 한동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허무호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